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상이 어제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이 지난 28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중대하고 점증하는 직접적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가 지난 5일 15대 0의 만장일치로 새 북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모든 북한 관련 유엔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고 국제사회에도 이행을 촉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도 두 정상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유지해 북한 정권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오늘 전화 통화를 하고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수현 한국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통화에서 한일과 한미일은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이끌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노가미 고타로 일본 관방부장관은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으며 지금은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노가미 부장관은 문 대통령도 대화 환경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며 북한과 당장 대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그러나 이번 통화에서 두 나라 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일본군 위안부 재협상 등 과거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두 나라 당국은 밝혔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을 대화의 핵심 조건으로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오늘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이 열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우선적이고 가장 강력한 신호는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지난 5일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는 모든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을 용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조건이 맞으면 미래에 북한과 마주앉아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오늘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유엔 결의가 북한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했다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틸러슨 장관은 오늘 마닐라에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3자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는 오늘 오후 마닐라의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 회의엔 틸러슨 장관을 포함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 회원국 등 모두 27개 나라 외무장관들이 참석했고 북한에서도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오늘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선에 개입해 두 나라 사이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오늘 마닐라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별도로 회담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회담에서 러시아가 미국의 대러 추가 제재 대응에 국내 미국 외교 인력을 대폭 추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다음 달 1일까지 대응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 뒤 미국의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 정부의 전쟁 범죄를 조사해온 유엔 조사위원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스위스 법무부 장관 출신인 까를라 델폰테 시리아 내전 조사위원은 어제 스위스 매체와 인터뷰에서 사직서를 썼다며 유엔 안보리가 정의를 세우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본테 위원은 유엔 안보리의 정치적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시리아 내전 조사위원회는 지난 2011년에 설립돼 아사드 정권의 평화적 시위 유혈 진압과 내전에서 발생한 정부와 반군의 반인도적 범죄 혐의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유엔은 시리아 내전으로 40만 명 이상이 숨지고 520만 명이 난민으로 등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엔 시리아 내 조사위원회는 시리아에서 끔찍한 반인도적 범죄들이 벌어졌다며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촉구했지만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7일 월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2부 문을 엽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양국의 공조를 강화하고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신호는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노동자의 해외 추가 송출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극동지역에 입국하는 북한인들의 비자를 사실상 면제하는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많이 낍니다. 아침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동해 바다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두 번째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의 발사 이후 열흘 만에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데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7일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미한 양국의 공조 강화와 압박과 제재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 포기였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의 발표 내용입니다.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이사국 만장일치로 사상 유례 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북한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는 언급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협조해 전례 없이 강력한 결의안 채택을 이뤄냈다고 말하고 이번 결의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달 두 번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한미 양국이 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미국이 다양한 무력 시위 조치를 단행한 데 대해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힘의 우위에 기반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통화에서 선제 타격이라는 용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 정부가 제의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과 적십자 회담에 대해 관심을 표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제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17일 제안한 남북 적십자 회담 및 남북 군사당국 회담은 인도적인 조치이자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통한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미한 정상은 이와 함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나머지 사드 발사대 넉 대의 배치 문제와 미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에 중대하고 점증하는 직접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또 두 정상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데 대해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모든 대북 관련 결의들을 전면 이행하고 국제사회도 같은 행동을 취하도록 촉구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제 막 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마쳤다며 유엔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찬성 15표, 반대 0표로 채택한 것이 매우 기쁘고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미사일 발사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맞는다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7일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신호는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참석을 위해 필리핀 수도 마닐라를 방문 중인 틸러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발사 중단이 북한이 미국에 보낼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신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can sit and have a dialogue around the future of North Korea so that they feel secure.
미국은 조건이 맞는다면 북한과 마주앉아 비핵화 문제와 북한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틸러슨 장관은 그러나 그 같은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구체적인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 며칠, 몇 주가 될 것인지 기간을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30일만 준다면 대화할 준비가 될 것이라는 식으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대화에 접근하는 북한의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틸러슨 장관을 수행 중인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미국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며 대북 제재 등 압박은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을 북한에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틸러슨 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은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비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결의는 또 북한의 핵 야욕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대북 결의를 집행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은 한편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 전통적인 친선 관계를 유지해온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세안은 물론 중국도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환영 만찬 때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마주쳤습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대북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제안이 시급한 만큼 다른 정치적 상황을 제쳐놓고 적극 호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7일 마닐라에서 미한일 3국 외교장관 회담 후에 기자들과 만나 짧은 기회였지만 두 제의에 적극 호응해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며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강 장관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북한의 리 외무상은 한국이 미국과 공조해 대북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대화 제의는 진정성이 없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강 장관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7일 오후 열린 미한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3국 장관은 유엔 안보리 신규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의 대응 방안 등 향후 대북 정책을 조율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상황 평가 등을 공유했으며 유엔 안보리 신규 대북 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또 이에 앞서 6일 저녁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도 만나 북핵 문제와 한러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 정부는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 아래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를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뒤 ARF를 계기로 전통적인 우호 관계인 아세안과의 친선을 확보하려던 북한 외교는 성과가 미미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통적 우방인 중국은 북한과 현지에서 외교 장관 회담을 가졌지만 중국의 대접은 쌀쌀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리영호 북한 외무상에게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소망에 어긋나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말도록 요구했다고 중국관영 인민망이 지난 6일 전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에 앞서 현지 기자회견에선 유엔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으로서 또 다른 충격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의 지난 5일 공동 성명이었습니다. 아세안 10개국 외무장관 회의는 성명에서 지난달 4일과 2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도발과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외무장관 성명은 이어 북한의 이러한 행동들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즉각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전적으로 준수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6일 열린 ARF 환영 만찬에 불참함으로써 기대를 모았던 미국 외무장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 전문지인 더 힐은 틸러슨 장관의 환영 만찬 불참 소식을 전하면서 틸러슨 장관이 북한 외무상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는 북한의 올해 두 차례 ICBM급 도발로 대북 강경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며 이번 ARF 회의에도 이 같은 상황 인식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금년에는 사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실험에 거의 물론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지만 거의 성공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고 국제사회가 더 분노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결국 중국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결국은 동의를 했다라는 것도 명분상 반대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ARF 회의의 결과물은 의장 성명 형태로 나올 전망입니다. 서강대 김재천 교수는 올해 ARF 의장 성명에 지난해보다 더욱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가 담길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막기 위해 리용호 외무상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 도발로 인한 국제적 합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의 핵 고도화 의지를 꺾는 데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겠지만 원유 공급 중단이 빠진 만큼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에 대한 자료를 내고 이번 결의가 기존 결의에 담긴 조치들을 확대 강화하고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가했으며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 또한 확대하는 조치들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기존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더욱 보완한 것으로 사실상 가장 강력한 제재안이라는 평가입니다. 외교부는 특히 이번 결의가 기존 결의에서 부분적으로 예외가 인정됐던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납 등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해산물 수출에 대한 금지도 새롭게 추가한 점, 그리고 북한 노동자에 대한 해외 신규 고용 제한 조치 등이 북한의 외화 수입을 상당 수준 감소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석탄에서 4억 달러, 철과 철광석 2억 5천만 달러, 납과 납광석 1억 달러, 그리고 해산물 3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에서 10억 5천만 달러 정도의 수출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조치가 북한이 핵 개발에 대한 태도를 바꿀 정도로 큰 타격을 주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정권을 압박할 가장 확실한 수단인 원유 공급 중단이 빠진 때문입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입니다.
이번에 그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가 중국이 100%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타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다든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다든지 그럴 정도의 큰 영향은 주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가 제재 결의를 내놓을 때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각종 수단과 조치들로 대응해왔다며 이번 제재 결의도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석탄 등 광산물의 수출 금지 조치는 이미 작년 11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북한 석탄 수출 물량 제한 조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중국 상무부는 지난 2월 1년간 잠정적으로 북한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북한은 생산된 석탄을 내수로 돌리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포함된 주요 조치들 또한 중국이나 러시아 등 관련국들의 적극적 이행 여부가 관건입니다. 수산물의 경우 중국의 많은 어선들이 입어료를 내고 북한 영해에서 조업을 하고 있어 해상 거래가 가능하고 단속도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수산 분야 같은 경우는 중국이 자기들의 그 설비를 그 어선을 투자를 해서 그 생산물을 자기들이 다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공식 교육에 포함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수산업 쪽에 그 봉쇄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송출 제한 조치 또한 기존 인력은 그대로 두고 추가 고용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허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수는 발표 기관에 따라 1만 9천 명에서 10만 명 이상까지 제각각입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이처럼 실태 파악이 안 된 만큼 추가 고용을 단속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그러나 외국 기업들의 대북 신규 합작 투자를 금지한 조치는 북한이 추진 중인 경제개발구의 앞날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에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추가 송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극동 지역에 입국하는 북한인들의 비자를 사실상 면제하는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4월에 발표했던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는 18개 나라 국민들에 대한 전자 비자 발급이 이달부터 시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험 가동을 시작했고 8일부터 본격적으로 전자 입국 자증을 통해 간편하게 블라디보스토크에 입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새 조치가 사실상 비자를 면제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자비자가 발급되는 18개 나라엔 북한과 인도, 이란, 일본이 포함돼 있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드프 러시아 총리는 앞서 지난 4월 이 조치를 승인하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인들이 블라디보스토크 관광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새 조치를 통해 북한 노동자들의 유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지역 건설 노동자 출신인 조모 씨는 4일 VOA에 전자비자 발급으로 북한 정부의 건설 노동자 송출 절차가 훨씬 수월해져 노동자 규모도 더 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러시아 정부가 새 전자비자 유효기간을 30일로 못 박은 것에 대해서도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기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러시아에 입국한 뒤 북한 당국이 개입해 기한을 조정하는 건 이례적인 게 아니란 겁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노동자 5만여 명을 파견 중이며 이를 통해 해마다 적어도 1억 2천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북한인 전자비자 발급 조치는 북한 정권의 돈줄을 재기 위해 노동자 해외 파견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노력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4일 북한 정권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처음 발사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건 위험한 북한 정권을 지원하거나 선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가 핵미사일 개발 자금에 투입되는 것으로 보고 차단 노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알리시아 에드워즈 국무부 대변인은 올해 초 VOA에 북한의 노동자 파견은 핵개발에 도움을 주고 강제노동 등 인권유린으로 이어지는 만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었습니다.
North Korea's export of labor generates revenue f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enables the development of its elite.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서명한 대북 제재 강화법 역시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과 국제인권 단체들은 최근 국제 축구 연맹 FIFA에 서한을 보내 러시아가 월드컵 축구장 건설에 북한 노동자의 강제 노동을 방조했는지를 조사해 확인되면 개최권을 박탈해야 한다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오히려 북한인들의 러시아 입국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며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아시아전략센터 소장은 지난주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미국이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고용 중단을 압박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그런 요구를 수용하면 북한은 러시아가 미국 편을 든다고 생각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옆으로 밀려나 입지만 좁아질 것이란 겁니다. 주미트리 페데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지난 4월 기자들에게 러시아는 제재를 통한 대화를 결코 지원한 적이 없다며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로 미러 관계가 더 악화되는 분위기여서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를 받지 말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노동자 파견 3대 지역인 중동은 규모가 더 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지난달 27일 미 관리들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북한이 노동자를 많이 파견하는 걸프 지역 내 미 핵심 동맹국에 북한 노동자가 6천 명이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달 안에 아랍에미리트에 북한 노동자 천여 명이 추가로 도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역시 7만에서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규모를 줄이려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르키 다르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015년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 해마다 12억에서 23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은 오늘 공화국 정부 성명을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북한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라며 이를 규탄하고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조작해낸 이상 이미 천명한 대로 미국에게 1100배로 대가를 결산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정부 성명은 이와 함께 누가 뭐라고 해도 자위적 핵 억제력을 놓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선택한 핵 무력 강화의 길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또 대북 제재 결의의 공모한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나라들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최근 북한 학자들의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이민국은 비자 신청서가 관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학술회의 참석을 위해 뉴질랜드를 방문하려던 북한 학자들이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4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사회과학원 소속 대표단 10명이 뉴질랜드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에서 이번 주 열린 국제고려학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들 학자들은 전통문화와 철학, 고전문학, 역사와 교육 등이 전공이라며 두 명의 북한 정부 감시인이 이들과 동행할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이 중에는 고구려 시대 역사 분야에서 잘 알려진 조희승 북한 사회과학원 고구려 연구실장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청한 한 소식통은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뉴질랜드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뉴질랜드 외무부가 이 문제에 대한 논평을 거부한 채 이민국에 문의하라고 말했고 뉴질랜드 이민국은 비자 신청서가 거부된 것은 관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확인했지만 법률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더 이상 논평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지난해 뉴질랜드의 대학을 방문한 3명의 영어 교수와 민간 차원의 다자 안보 대화체인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이사회가 올해 3월 오클랜드에서 개최한 연구회의에 참석한 북한인 2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가 과거에 북한인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고려학회는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오클랜드 대학에서 회의를 열었으며 미국과 유럽, 중국, 한국 등 전 세계 130명의 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 본부를 둔 국제고려학회는 2년마다 한 번씩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에서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는 우발적 충돌 우려 등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에도 실질적인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군사 경계선상의 적대 행위 금지 제의가 있었다며 이 문제를 여러 남북관계 사안들 가운데 하나로 검토했고 유관부처와 협의 아래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이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형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북한의 ICBM 기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란 무엇이며 북한은 어느 정도 ICBM에 다가갔는지 최연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사정거리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ICBM의 사정거리가 7천에서 1만 킬로미터는 돼야 할 것이라고 한국의 북한 전문가인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말합니다.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소한 하와이 또 더 나아가서는 워싱턴 DC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 하와이가 적어도 7,800km 정도 되고 워싱턴 DC는 1만 킬로 이상 되거든요.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을 따진다면 그 ICBM의 해석을 만 킬로 이상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ICBM은 냉전 시절인 1950년대부터 미국과 소련이 개발한 탄도미사일로 한번 발사되면 만 킬로미터 이상을 비행해 적국을 핵탄두로 파괴하는 가공할 무기체계입니다. 전문가들은 ICBM 공격 과정을 크게 발사, 비행, 재진입 등 세 단계로 나눕니다. 우선 발사 단계는 미사일 하단부에 로켓 엔진이 점화돼 1단 추진체가 연소되는 과정으로 통상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또 미사일이 지구 중력을 뿌리치고 대기권을 벗어나려면 초속 4km의 속도로 고도 150에서 400km까지 상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로켓 엔진이 필요한데 북한은 지난해 3월 자체적으로 ICBM용 신형 로켓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사형의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북방 과학자 기술자들을 얼싸안아주시고 몸소 등에 오보도 주시며
대기권에서 벗어난 ICBM은 1단과 2단 로켓을 분리하고 고도 1200km에서 약 25분가량 비행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1단, 2단, 3단 추진체가 당초 계획한 시간에 정확히 분리되는 단분리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 북한은 7월 4일 화성 14형 발사 시 내장 카메라가 촬영한 추진체 분리 장면을 공개하면서 단분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설계한 계단 분리 체계의 동작 정확성과 믿음성을 검토하였으며
5,000km 이상 비행한 ICBM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추진체를 버리고 핵탄두가 다시 대기권에 들어가는 재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핵탄두는 고도 100km에서 음속의 24배인 마하 24, 25의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7000에서 8000도의 고열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재진입에 성공해야 비로소 목표물에 핵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자신들이 발사한 ICBM 화성 14형이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대 가혹한 재돌입 환경 조건에서 말기 유도 특성과 구조 안정성을 확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하버드 스미소니안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나단 맥도웰 박사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재진입에 성공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영무 한국 국방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를 재진입 시험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핵미사일 기술 전문가인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재진입 기술은 상당히 많은 실험을 해야 확보할 수 있다며 북한이 재진입 성공을 주장하려면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엔트리 기술이 있다라고 그러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보면 고각 발사에 대한 시험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거를 해석적으로 정상계적으로 쐈을 땐 리엔트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우리한테. 그런 상호 간의 컨버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우리 같은 기술자들은 아, 이 정도면 성공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여준 거 없잖아요, 지금. 리엔트리 테크놀로지라는 게 미국이나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연구를 한 거거든요.
전문가들이 북한의 재진입 기술에 의구심을 표하는 배경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7월 4일과 28일 ICBM을 발사했는데 두 차례 모두 고각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을 고각 발사할 경우 대기권 재진입 속도가 정상 발사 때보다 느립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발사를 했을 경우 재진입 속도는 음속의 24배인 마하 24에서 25의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해 7000에서 8000도의 고요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화성 14형은 마하 2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온도도 4000도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권 진입 각도도 문제입니다. 고각 발사 때는 탄도가 거의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반면 정상 발사 때에는 30에서 45도로 대기권에 진입합니다. 전문가들은 낮은 각도로 재진입하는 것이 더 어려우며 각도가 잘못되면 대기권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미사일의 정확성입니다. ICBM이 실전 배치돼 무기로 사용되려면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ICBM은 정확성이 부족한 것으로 미 군사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폴 쉘바 미 합참차장은 최근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최근 발사한 ICBM은 미 본토 일부에 도달할 수 있는 비행 능력을 보였지만 정확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I however am not sanguine that the test on the 4th of July demonstrates that they have the capacity.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은 지난 몇 년간 엔진, 단분리, 사거리 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ICBM이 실전 배치되려면 대기권 재진입, 핵탄두 소형화, 정확성을 위한 유도 통제 기술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영국의 한 민간단체가 북한에 밀가루와 설탕 등 40여 톤의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에게 빵을 지원하는 영국의 민간단체 북녘 어린이 사랑의 조지 리 대표는 4일 인터넷 사회연결망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달 방북해 빵 공장 운영 현황을 둘러보고 밀가루와 설탕 40여 톤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번 방북 기간 평양과 사리온, 향산, 남포, 과일군 내 빵 공장과 유치원 등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체는 2006년 함경북도 라진 지역에 처음으로 빵 공장을 세워 하루 2,500명의 어린이들에게 빵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북녘 어린이 사랑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 한 명에게 한 달간 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국 돈으로 4파운드, 미화 5달러가 필요합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황해남도 해주에 계획했던 새로운 빵 공장을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세우지 못했다면서 올해는 해주에 7번째 빵 공장을 반드시 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탈북 여성들을 고용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한국 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는 탈북 여성 자활센터가 있는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 가운데 특히 경력이 단절된 40대 이상 여성들을 모아 기술을 가르치고 취업을 돕고 있는 서울시 탈북 여성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를 이끄는 강유진 씨는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지 8년 정도 된 탈북 여성입니다.
저는 이제 8년 되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8년 되니까 이게 그 전에는 저도 제 욕심과 제 생각과 고집과 그런 걸로 막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함께라는 이런 공간을 한다는 게 진짜 어지간한 그 판단력 아니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죠. 꾸준히 탈북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미싱하고 함께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의 이제 하나가 저는 먹고 살만합니다. 이제는 뭐
강유진 대표는 8년 동안 한우물을 파면서 이제는 이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지난 시간을 되돌려 보면서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며 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처음 남한에 정착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을 생각하며 같은 처지에 있는 탈북 여성들과 함께하는 일을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돈 잘 벌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되는 방식을 터득했어요. 근데 이제 금방금방 오는 탈북민들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제가 이제 모범이 돼서 또 선배로서 통일 연습을 합시다. 그러니까 어쨌든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이 오늘의 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강유진 대표는 북한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남한에 와서는 북한에서 하던 일과는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며 어려움도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밝은 성격과 도전 정신으로 남한에 와서 3개월 만에 바로 사업자 등록을 내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저는 한국에 2009년도 와서 3개월 만에 사업자 등록을 냈을 때 KB랜드라고, KB랜드라는 게 코리아, KB, 베비, 랜드 해서 KB랜드라고 지었어요. 처음에 인형, 이제 공장은 하나왕구였어요. 이게 하나원 나왔다고. 근데 사장님들이 굉장히 촌스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서 몇 개월 만에 하나라는 걸 빼버리고 이제 KB랜드라고 세련되게 했다는 건데 역시 실패했어요, 저는.
의욕이 너무 앞섰던 강유진 대표는 처음 도전한 사업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남한의 상황을 너무 모르고 마음만 앞선 도전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한에 와서 저 인형 공장을 할 때가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사장님 돈 주세요! 왜 안 줍니까? 뭐 이러면서 딱딱하게 막 안 주면 어찌 안 줍니까? 뭐 이러면서 막 대들고 근데 남한은 40원 만에 결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주면 다음날 돈 주는 줄 알았어요. 거래처에서. 근데 그 룰이 다 룰이 있더라고요. 봉쟁.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참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한테 이 예를 들어서 제 목소리가 나가면 그쵸 강유진 저거 완전 나보고 그래요. 야 너 많이 용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맺었던 거래처 사장들과의 인연이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강유진 대표를 잘 보듬어주고 또 탈북 여성들을 고용해 함께 일하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현재의 센터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래처 갈 때도 거래처 함께하는 사장님 모시고 가야 되고 길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저 엄청 그때 저를 막 더듬어준 그분들하고 지금까지 그 끈을 놓지 않는 거니까 인연이라는 게 참 지금까지 그렇게 그분들 일이에요. 지금 다 그거 해주고 있어요.
고향인 함흥에 가서 함흥시장이 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꿈꾸는 것이 강유진 대표의 소망이자 꿈이었습니다.
저는 통일되면 함흥시장을 할 겁니다. 저는 그거를 5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일교육원에서 통일교육 강사 자격증 딸 때 희망을 적어요. 통일됐을 때 당신은 뭘 하겠습니까? 그때 저는 함흥시장이 되겠다고 썼어요. 될 겁니다. 저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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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공부하고 있고 배우고 이제 더 잘해서 이제 크게는 멋있게는 안 될지라도 우리 탈북민들이 이제 여기 한국에서 지금 배운 사람들 그대로 데리고 가서 이분들이 이제 다 이제 통일된 그 함흥 땅에 함흥의 고향이니까요. 함흥에다 이제 봉제공장 크게 세우는데 봉제공장 세 가지를 나눌 거예요. 하나는 이불공장, 하나는 아기용품 공장, 하나는 이제 생활용품 공장 이렇게 할 거예요.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지만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길 바라고 있는 강유진 대표는 오늘도 통일의 꿈을 꾸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곰돌이 인형은 제가 전문가니까 이제 곰돌이 인형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불 공장은 이불 덮어야 살잖아요. 진짜 생활에서 이불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만든 아기 이불 예쁘게 한 거 이제 북한에서 고통받고 배고픔에 떨고 있고 아픔에 또 고통받고 있고 배고픔에 막 떨고 있는 애들한테 이쁜 곰돌이도 선물 주고 또 이쁜 이불 덮어서 진짜 잠시나마 행복하게 하는 걸 보는 것이 제 소원이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예. 자,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절기상 입추인 오늘도 한국은 폭염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육지에서는 닭과 오리 등 가축 피해가 났고요. 바다에서는 물고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비선실 때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씨 측에 430억 원대의 뇌물을 공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자,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절기상으로 가을로 접어든다는 입추입니다만 날씨는 한여름 폭염 속이라고요?
네. 절기를 보면서 다가오는 계절을 이야기하기가 참 무색한 요즘입니다. 한국의 더위 상황은 아직도 한여름 한복판에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의 피해를 걱정하면서도 은근히 그 태풍의 순기능을 기대했던 한국이었는데요.
예.
이 태풍 노루는 완전히 일본 열도 쪽으로 치우치면서 지금 뭐 한국은 태풍은 거의 잊은 상태입니다.
예.
주말 사이에 한국의 낮 최고 기온은 태풍이 밀어낸 뜨거운 폭염으로 40도까지 올라간 곳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경상남도 양산 등 영남 지역은 또 38도까지 수온지가 올라갔습니다.
네. 이런 폭염 때문에 이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일사병, 열사병, 고열에 의한 탈진과 실신 등 폭염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한국의 더위를 1994년 이후 역대 두 번째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뭐 올여름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폭염 때문에 진료를 받은 사람이 1188명이라고 하고요. 이 가운데
예.
지금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축들의 경우는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폭염의 열기가 집중되고 있는 이 서쪽 지역, 특히 전라남도에는 돼지가 벌써 890마리 정도가 폐사를 했고요.
예.
닭과 오리는 더 많이 사라졌습니다. 32만여 마리가 폭염에 폐사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찜통더위에 에어컨과 선풍기 돌리는 전력에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밤에도 계속 전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전력 수요 과부하에 아예 전기가 끊겨서 잠 못 드는 밤, 더 열대야 속에서 지낸다는 시민들의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바닷물도 점점 더 뜨거워진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 수온이 올라갔는지 궁금하네요.
예년에 비해서 적게는 2, 3도 정도 올라갔고요. 많이
예.
올라간 것은 7도까지 올라갔답니다. 이맘때 정상 수온은 보통 20도에서 22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29도, 또 많은 곳은 30도까지 올라간 지역이 있습니다.
예.
남해, 동해, 서해 모두 다 비슷합니다. 27도에서 29도. 거의 뭐 일본 오키나와 앞바다 수온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예.
하네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한국 바닷속이 아열대 수준이다 이런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온대성 수온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수온이 1도 올라가는 것은 육지에서 10도 정도가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게 견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남해안 지역의 양식어민들, 지금 매일같이 떠오르는 물고기들, 양동이로 건져 올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요. 태풍도 빗겨가서 당분간 한반도 삼면 바다의 수온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해양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을 보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의 총수가 징역형을 구형받았군요.
네. 대통령이 파면되고 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그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예.
한국 언론에서는 오늘 이 결심 공판을 세계 재판 이런 수식어를 붙일 만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지난 4월부터 재판을 진행해온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또 사건에 연루된 전직 삼성그룹의 임직원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예,
징역 12년형이라면 중형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특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한 이유, 어떤 혐의들이 적용이 됐습니까?
삼성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이 430억 원대의 뇌물공여 혐의가 가장 큽니다.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경영권 승계를 약속받는 대가로 뇌물을 주거나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고요. 최순실 씨의 딸, 전직 승마 선수입니다.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서 말 구입과 관리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이 범죄 수익 은닉죄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또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최순실, 정유라 씨 이 모녀를 모른다 이렇게 했던 것도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특검에서는 피고인 이재용 부회장이 허위 진술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법정에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특검의 이런 구형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 측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그 모든 일은 자신의 탓이라면서 도의적인 책임에 통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 특검의 공소 사실은 이해할 수 없다, 죄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반박했는데요. 특히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서민들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 혐의를 둔 것에 대해서는 억울한 오해다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는 재판부가 본격적으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심리를 시작할 텐데 첫 재판이 TV로 중계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군요.
네네. 최근에 한국 대법원이 8월부터 이달부터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사건 재판의 1심과 2심 선고를 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규칙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피고인이 재판 중계를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 중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된다고 재판장이 판단을 하면은 중계 방송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국정농단 사태로 징역 12년형을 구형받은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르게 될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데요.
예.
한국 사회는 지금 재판부가 이번 그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또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또 지구촌 소식,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이제는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자행된 민간인 대학살, 이른바 킬링필드를 탈출해 1981년 부모님과 함께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온 리타 핀 아렌스 씨의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당시 4살에 불과했던 난민 소녀는 이제 40이 됐습니다. 지금은 교육자로 워싱턴 DC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그녀는 어떤 여정을 겪어왔는지 이어지는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보내드리는 VOA 방송은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